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교독해 갑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의 대표적인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 거짓이 오름을 이긴 것처럼 움직여졌던 나라, 진실이 은폐되고 영원히 그 진실이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또한 어두운 조작과 공작 정치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갔던 그런 시간들, 그렇지만 한 언론의 용기 있는 보도로 진실을 알게 된 많은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며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계속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실질적인 오너인 부회장을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분위기를 알고 있는 몇몇 언론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이다 하면서 사설과 기사로 분위기를 잡은터라 사람들은 정말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한 그 부회장이 구속될 수 있을까? 우려 반, 기대 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직 한국은 아직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검사팀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놓고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상당히 여러 날 고민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개인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대국민 무슨 성명을 발표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한국은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때이다. 이 단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정당성을 공표한 것입니다. 몇몇 재벌 언론들이 그 구속에 이 재벌들이 구속되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추측했지만 양심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재벌 2세, 3세들이 망쳐놓은 경영이 오히려 그들이 손을 떼는 순간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도 언론에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침묵하던 백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며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장면이 TV에서 보여졌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한쪽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다른 화면에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 인종차별자 대통령을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과격한 시위가 동시에 그 길과 그 옆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워싱턴 DC에서 여성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소수 이민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차별주의자들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반대 시위를 하면서 정말 어수선한 워싱턴 DC의 현장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하는 시민들이 공통된 주장은 정의에 어긋나다. 사실 정의라는 문제를 대하면 양쪽 진영에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곳은 지금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는 왜 드는지, 더군다나 거기에 아 대한민국이라는 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가도 띄엄띄엄 왜 나오는지, 그분들도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정의를 정의하는 것. 이건 참 양쪽 진영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학문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식되어진 그 책이 있어서 여러분 다 아는 책인데요.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 저스틱이라는 책에서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좋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함께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저스틱에서 네 종류의 정의의 이해를 설명합니다. 공리주의적 정의.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이 정의의 약점이 뭐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무시되고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정의에 대한 이해다. 두 번째, 자유주의적 정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자유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도록 장치를 주고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개인을 진짜 도덕과 책임을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강하게 주장해서 이상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적주의적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목적에 맞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이 마이크는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목적주의적 정의 또한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의 인권이 무시될 여지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이클 샌델이 주장 설명해주고 있는 정의 개념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이클 샌델이 또 지지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정의의 개념이 아닌가라고 마이클 샌델은 아마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행복의 합계나 개인의 자유보장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기준,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게 찾아가게 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살펴주는 미덕이 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들여다보는 정의의 개념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정의의 정의다라고 아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정의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의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일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왜 기독교가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관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의 공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정의시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옳음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 뭐냐? 정의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분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아모스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유다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고원에서 양도 치고 뽕나무도 재배했던 그런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양떼를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얄궂게도 그가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나 그때나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들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녀석아, 너는 남유다 출신 아냐? 그런 소리 하려면 니네 나라나 가서 해. 그 말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살피기보다는 듣기 싫다고, 너 우리 나라 와가지고 우리 여론 분열시키고 우리 나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책동을 벌이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아모스를 쫓아냅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남유다로 돌아온, 쫓겨온 아모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들은 예언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번영기에 활동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야, 이게 정의의 문제는 언제든지 가난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라는 임금이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호황기를 누리게 된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국제정세로 일어난 권력의 국제정세의 진공상태가 그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반짝 호황기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포착한 여로보암 2세는 주변 국가를 차지해버려요. 그리고는 영토를 늘려버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전을 확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스라엘 전체가 물질주의적 사고관에 정치, 경제, 사회가 지배되어지고 사치와 타락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이 있음에도 부족해도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을 새로 짓는 일을 벌렸다는 거예요. 돈이 넘치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를 이룬 신흥 부자들은 상하 침대에 뒹굴고 먹고 마시며 취하여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온갖 향락에 젖어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 아모스에 기록된 당시의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돈이면 못할 게 없다라는 만능주의 사고에 젖어들게 되어서 결국은 부정과 부패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극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돈과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감고 돈의 노예와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회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서 예배의 타락성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똑같다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돈과 향락에 빠져 있으면 제사를 멋지게 드리고 싶은 유혹을 또 받게 됩니다. 제사에 드리는 재물의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고요. 제사에 동원되는 음악은 더 화려하고 웅장해졌다라는 것이죠. 불의에 속한 인간이 되면 될수록 그 내면이 허해지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그 질을 그런 식으로 메꾸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성회를 hate, I hate,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귀를 막으시며 너희들이 지금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는 그 노래 그칠지어다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드려지는 재물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로 7절까지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돈을 받아먹고 판사가 거짓된 판결을 내리는 사회, 경제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그 우위를 선점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탄압하는 사회, 성적인 기준이 무너져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한마디로 당시에 예배자들의 모습,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는 물질과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못되고 불의한 짓은 다 저지른 후에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후에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자기 기만적인 태도로 제사와 예배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 시편 51편 17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워낙 죄인인지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꾸 이웃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의 불행도 눈을 감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될 이웃이 어느새 경쟁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을 밟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안타까워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는 세상에서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질러 놓고는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까. 예배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의에 속했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마무리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짐함으로 하나님 곧 정의의 편에 서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예배의 마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로운 제사란 종교적 형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선을 선택하는 것이 의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샤머니즘과 습관적인 예배는 예배를 아직도 내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꿔놓습니다. 무당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점을 치다가. 정성이 부족해. 그래요. 복제를 더 내라는 것이죠. 무당의 입에서는 복제를 내는 사람의 액수가 중요하지 너 바로 살아라. 선을 행하라.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지. 이런 말은 털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결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겨주고 사사로운 애군을 막아주는 그 정도의 잡신, 그게 무당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당에 속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정성이 부족한가? 헌금을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못했던 봉사를 좀 해볼까? 내 정성을 하나님께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아닌가? 하나님을 무당이 말하는 잡신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정의라고 하시는, 우리의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물이 수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정의와 공의가 자유롭게 실행되도록 그런 자세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좁혀보면 정의는 정직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공의는 율법의 공평한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쉽게 말을 표현하면 정직과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너가 그 시민의 일원이 되어서 힘써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정직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마치 신실한 예배자인 것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였다고 집단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정을 지켜야 될 검사와 판사들, 공평무사해야 될 공무원들, 언제나 사회를 감시해야 될 언론인들, 심지어는 지도층 인사라고 말하는 의사와 교수들까지도 앞장서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일에 부역자가 되지 않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부끄러운 사실은 이 사건에 지금 연관되어서 구속된 사람 6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층이라는 사실이죠.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난스럽게 잘 사는 동네와 고위직과 이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독교 기업이라고 기회만 있으면 떠드는 어느 그룹이 인턴 사원의 임금을 착취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기독교 명문 사학이라는 130년 된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이 지금 총장부터 시작해서 보직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어지는 건데, 그 학교 교수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수가 아니거든요. 지난번 한 달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중북부 지역에 미드웨스트에 있는 학원 선교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들의 삶의 얘기,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위스콘신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부분을 휩쓸고 있는 관료들이 대부분 메디슨 출신이라는 거죠. 그들이 당시 그 지역의 한인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인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너희들도 교회 잘 나오면, 교회 잘 섬기면 저렇게 돼. 청년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롤 모델과 같은 간증거리와 같은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 지역 출신인 것을 감추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다녔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랑은 말을 많이 했지만 정의를 말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죄로 물든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고 말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피해본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갇힌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 나는 짓밟지는 않았지만 침묵하고 그것은 동조한 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와 그 나라가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시자가 되고 그리고 그걸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선하고 바른 그런 마음 자세,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한 그 행동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이시구나, 그걸 인정하도록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불의에 동의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공평의 삶을, 공정한 삶을 실천하는 것. 그걸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 위해서 박해를 겪고 그걸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를 가져야 됩니다. 진정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직하게 살 때, 공정한 삶을 내가 살아낼 때 이루어지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 무당 종교로 변질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진 기초를 제가 다시 쌓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는 이제 거짓되고 그리고 타락한 것들,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 기준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런 다짐의 찬양, 그럴 때 진정 우리들의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합시다. 주님, 우리들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우리들 소극적으로 심지어는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나누지 못했습니다. 섬기는 삶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차고 넘쳐 정직하고 공평한, 공정한 내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바른 예배가 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내게 맡겨주신 사회와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기초들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